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한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금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오전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 동안에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그 당시에 깨우쳤던 것과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 복음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살아오면서 더 깊은 뜻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돌아본 그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몰랐던 것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었고 더 놀라운 뜻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그게 많았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시각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그 복음서의 끝부분이 기쁨과 승리로 마감하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만은 끝까지 요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못난 것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에 베드로에 관한 묘사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만회케 하시고 그의 사도직을 다시 부활시키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쟤는요. 요한복음의 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두워서 빛을 못 보더라. 모르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커다란 주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의 절정에 달하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18장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와 연결됐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알게 하는 것을 싸웁니다. 알게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후에 곧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럴 때 일이 결단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뭐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있다는 꾸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 사탄이라고 지칭을 받는, 그 정말 그런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욕을 먹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알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은 그것까지도 자기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것으로도 다른 제자보다 훨씬 낯섰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도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 이런 무지한 자였고 미혹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길을 걷는지 전혀 알지 못하던 자였다. 이런 맞은 그런 시각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어떤 본질들, 내용들이 잘못하다가는 물론 어느 것 하나를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신자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도덕이라는 것은 나와 사회와의 문제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문제를 선하고 의롭게 하는 것을 도덕이라 그럽니다. 윤리라 그럽니다. 착하게 사는 것, 해를 끼치지 않은 것 사는 것. 성경은 물론 성경이 선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나와 이웃에 관한 얘기거나 나와 사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에 관한 관계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자들에게 있어서 오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것이 다만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이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내가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어떤 유익을 끼치며 선하게 살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사느냐를 도덕과 윤리가 추구한다면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한 통로가 되어 그의 영광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나를 통과하여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시각 때문에 신자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느니라 라는 묘사를 사도 요한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15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 문제입니다. 원래 열매라는 것은 포도나무, 여기서 인용한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포도는 가지 끝에 달립니다. 그건 누구의 열매입니까?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릴 뿐이죠? 가지 끝에 달릴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한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거하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17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생각했던 요한복음 17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었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 됨의 본질을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착한 생활, 거룩한 생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성경이 신자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자된 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로 추적해서 성경이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보아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성경적으로 갖고 있자 이겁니다. 우린 너무 그런 의미에서는 각자 마음대로입니다. 기독교란 이런 것이리라 라고 스스로들 생각하신 것을 가지고 오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이 문제를 상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것들이 그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 나무가 주님이 요구하는 나무, 즉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말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외쳤던 그 외침,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못 일어나도록 내가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뭐라고 이어나왔죠? 그러므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그 행한 대로 갚는 것 중에 지금 말한 베드로의 열심 같은 것, 주여 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주의 편을 들겠습니다 라는 것은 합격점을 받는 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오늘날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주를 향하여 내는 어떤 그 열정들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삼고 있고 내용을 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추적했던 게 그것입니다. 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와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몽땅 교회에 관한 편지들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신약 전체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복음서를 제외하고 나면 그 제자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전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도를 전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몽땅 뭐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가 흑암 중에서 죄악 중에서 구출해낸 모든 자녀들을 교회로 보냈다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조직교회, 가견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 교회야말로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큰 내용으로, 주제로, 그리고 신앙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언제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그 하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한 것이 3장 4절입니다. 뜻을 통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겁니다.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조직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이때는 무엇과 대비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몽땅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이라면 히브리 민족이면 구원을 얻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면 구원을 얻은 자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모두 다 이방 민족이라 그래갖고 구원을 못 얻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은 민족이라는 차원이거나 인종이거나 학식이거나 어떤 능력이거나 권세거나 우리 쪽에 있는 조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인간의 구원은 인간 쪽으로부터의 어떤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부터의 은혜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구원은 인간 쪽에서의 노력이나 인간 쪽에서의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걸 깨우친 것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건 우리 보통 신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를 믿음에 넣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한 걸음 더 진전되느냐도 알아야 됩니다. 3장 9절로 가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 교회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비밀, 구원을 얻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과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하나의 비밀이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의 은혜였다면, 이제 두 번째 비밀은 그 안에서 우리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얘기로 충만합니다. 예를 들면 1장, 에베소서 1장 22절을 봅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 잘 읽어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끝에 충만이니라가 어디에 붙는 겁니까? 끝에 충만이니라가 무엇이 충만이니라? 도대체 23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23절의 주어가 교회죠.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 주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의 충만이니라. 무엇이요? 교회가.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완성에 있어서, 그의 충만케 되는 완성에 있어서 교회를 그 한 부분으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되지 않으면 주님도 완성되시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머리만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우리 뭐 그 우스개 그 제목들 있죠. 영화 제목 중에 목 없는 미녀, 목이 없는 게 어떻게 미녀인 줄 아는가? 그건 아직도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목이 없는데 어떻게 미녀인 줄 알아? 그럼 목이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시체와 몸뚱아리가 없고 머리만 있는 시체는 어느 쪽이 더 불완전해 보입니까? 어느 쪽이 좀, 어느 쪽이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막하막하죠? 그건 막상은 거기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건 막하막하지. 그게 무슨, 어느 쪽이 더 나은 게 어딨어요? 정말 대동소동한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과 스스로의 충만을 유보하고 계시다고요. 무엇으로 채워지기까지는? 교회가 충만해져서 그의 몸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머리 대신 주님도 그의 충만과 완성을 그런 의미에서 유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충만하실 수밖에 없고 영광스러우실 수밖에 없고 완성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그의 몸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신앙을 우리 옛날에 그 옛날 도인들 무슨 무술을 배우겠다 그러면 전부 어떻게 하냐면 명산 대차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수염 많이 난 도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죠? 처음에는 제자로 안 받아준다 그래요. 그럼 막 이제 뭐 가서 받아주시기까지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금식하고 머리를 땅에서 떼지 않고 그러면 두고 보는 게 그게 다 훈련인 거예요. 그렇죠? 1년쯤 그렇게 놔둬요. 그다. 좋다. 네가 정 그렇다면 밥이나 줘라. 또 3년 동안 밥만 줘요. 3년 동안. 그래서 어느 날 장작을 패고 있는데 무심히 장작을 패고 있는데 스승이 지나가다 뭘 휙 던지는데 하도 무심결에 내리찢던 도끼라서 미처 피할 수가 없어 탁 찍고 보니까 이만한 쇠가 뚝 잘라져 있는 거예요. 아니 쇠를 내가 자르 스승이 오셔서 다시 다른 쇠종학을 내놨더니 잘라보라 합니다. 딱 자르니까 탕 튕겨나고 흠집밖에 안 생겨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아직도 멀었느니라. 또 3년 동안 또 도끼질만 해. 그러다 어느 날 나무도 없고 쇠도 없는 무아지경에 드디어 다다라요. 그래서 돌을 찍으면 돌이 쪼개지고 쇠를 찍으면 쇠가 찢어지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서 드디어 길동아 나는 이제 내게도 가르칠 것이 없다. 산을 내려가라. 스승님 못 내려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승은 간대 없고 소나무 뿌리만 있어서 그 우린 신앙생활이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러면 뭔가 하나를 깨우쳐주는 것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 붙어있으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나한테 붙잡혀 있으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요. 어떤 것을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수체. 내가 무엇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말짱 꽝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꽝이다.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와 붙어있으라고. 붙어있으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그분을 내게 모시는 것이냐를 추적하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훈련이란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고 헌금 내서 뭐 하나 사가려고 그러고 기도해서 뭐 하나 따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열매를 모으는 도매상이 되고 있지 그와 연합한 자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성경의 큰 비밀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아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자는 더 넉넉해지지만 모르면 더 궁핍해진다 그럽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뭐로 했었나 기억해 보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도 아는 것이라 그럽니다. 아는 것.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러면 그가 내고 있는 열심과 진심에 비하여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의 열심과 정성에 비하여 너무 신앙생활이 가난하다는 사실 아닐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죠. 그래서 공부를 요령 있게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컨닝페이퍼에 지 이름도 써가요. 그건 뭐 날샜죠. 뭐. 남의 이름 써 있으면 그 답안지 쓸데없는 거죠. 자기 이름 써 있는 답안지로 써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제껴놓은 채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으로 신앙을 추적해놓고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었으니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욕을 먹어야 싼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정성이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쓸데없는 상처와 좌절과 또 교만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 신자의 삶을 보자면 이런 셈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삽니다. 그가 가진 생각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중에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사먹나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꾸 킨 사이다를 사먹으라고 우깁니다. 왜요? 그 뭐 남편께서 그 회사에 다니신다 이거죠. 하지만 그분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킨사이다를 먹겠지만 다른 데서는 절대 안 사 먹습니다. 왜요? 그걸 마시면 가슴이 꽉 막히는데 어떡합니까? 칠성을 먹으면 별이 왔다 갔다 하고 킨사이다를 먹으면 가슴이 꽉 막힌 그걸 어떡하라 말입니까? 사람은 결국 뭐라 그럴든지 결국은 지가 좋아하는 걸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아코카 사장이 크라이슬러에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 그의 중력들을 꾸중한 것이 아마 이거라 그럽니다. 회의를 소집해놓고 창문을 열고 주차장을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크라이슬러 차를 타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이 타겠는가. 오르시고도 오르신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겁니다. 왜 모르냐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못 믿고 그래서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서 보실 만한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이 싸움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그가 신앙이 있다 없다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죄를 졌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지체라는 것입니다. 차범근이 공을 잘 차는 데 대해서 야 차범근 오른쪽 다리는 참 훌륭하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훌륭하다 그럽니까? 차범근이 훌륭하다 그러죠. 차범근이 경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경신고등학교 학생들, 그 동기생들 얘기에 의하면 학교에 가보면 제일 먼저 학교에 나와 있는 사람이 차범근 선수였답니다. 운동장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비 오는 날은 복도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더랍니다. 한 번은 그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렸을 때 스포츠 기자가 아침에 무등산 공원회를 비가 오길래 혼자 그날 아침에 무슨 게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산을 받쳐들고 산보를 올라갔더니 누가 비옷을 입고 그 공원에 있는 농구 골대에서 슛을 하고 있더래요. 보니까 이충희 선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충희의 팔이 실력 있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팔은 차범근의 다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와 그 사람의 열심을 표출하는 기관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은 그 차범근이라는 한 인격, 그의 존재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그가 성공하는 것은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 내가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그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신자의 불신앙은 그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패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로우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막히면 그의 은혜의 손길이 방해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분이 그분을 표출하는 한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쓰이는 자는 잘 되는 데는 더 잘 쓸 수밖에 없죠. 테니스 시합하는데 포핸드와 백핸드로 하다가 백핸드가 안 들어가면 백핸드 없이 시합을 해야 됩니다. 백으로 오는 공은 뛰어가서 포핸드로 받아야죠. 별 수 없잖아요. 각자 자기가 주님 안에서 그와 연합되며 그와 연결되며 그분의 것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시각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언제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러 왔노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하려 하노라. 내가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몽땅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하라는 것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여러분의 신앙을 연마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주께서 그의 가는 길을 그의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가신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며 하나를 썩는 밀알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속을 걷게 하시면 이 세상에 우리의 기업이 없고 나그네로서 고통 속에 이 길을 걸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주께서 많은 영혼을 일으키시며 흑암에서 건져내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모든 입술을 감사하게 하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신 지식, 지혜, 능력만 띄워서 내 손에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데다 그걸 뿌려서 나편하고 박수받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요구하니까 늘 주님하고부터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주님 뭐가 부족해서입니까? 헌금을 더 하랍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랍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박치기 하지 말자 이겁니다. 미련하면 얌전하기만 하면 좋잖아요. 미련한 사람의 고집은 누구도 꺾지 못하는 거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고집도 세고 목청도 큽니다. 식어든 떨지나 말지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자라는 것이 있는가? 한 사람의 치유가 있는가? 이걸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으로 오늘도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삶이 다시 보이고 사도 요한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은 비록 곤고한 날들일지는 모르지만 영광과 기적의 삶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여러분 입술에 넘쳐나는 찬송과 감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죽은 나무에서 꽃피는 죽었던 땅에서 싹이 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발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길이 아니거든 돌이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다시 힘껏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었던 날들, 혼자의 힘을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돌아다녔던 발걸음들 이제 정리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머리 숙여 고개 숙여 진심을 꺼내놓고 순종과 충성을 약속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 생활들이 되도록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심령들을 붙잡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